남왕국 유다의 여러 왕들에 대한 말씀 계속 이어가는데, 오늘부터는 몇 주간에 걸쳐서 아마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면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왕 중에 아마 다윗왕 다음으로 우리 귀에 익숙해 있는 그런 왕, 히스기야 왕이고, 또 유다 왕국의 20여 왕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신앙적인 열심이 뛰어났던 대표적인 호교론자 입장에 서 있었던 그런 통치자, 그런 왕이 히스기야 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게 그 이름이 기억되어 있고, 또 그의 생애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교훈을 주는 생애이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역사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격려, 또 어떤 삶의 지침 같은 것들을 줄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걸출한 왕인데, 그 왕에 대한 기록을 이 성경에 남기면서 연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연대를 측정하는 데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의 생애에 대한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이 말할 때 히스기야 왕이 즉위한 때를 715년으로 보고, 그가 사망한 때를 BC 687년으로 보아서 29년간 재위했다, 그렇게 봅니다. 다윗으로부터 치면 제15대 왕이었고, 분열 왕국이 되었던 로호밤 시대 때로부터 치면 13대 왕으로 재위했던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 715년에서부터 687년 BC이죠. 물론 이 시기에 재위했다라고 보는데, 오늘 읽은 성경 내용은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연대 표기를 하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며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었다 했습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 6년째 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해가 BC 721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이 727년에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 13절 말씀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대군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인데, 이사야서 36장 37장에 더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 아마도 히스기야 왕의 7세 29년 가운데 가장 위기였던 시기의 역사가 이 역사인데, 이때를 또 역사가들은 BC 701년으로 기준 잡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 포위하고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했던 그 시기가 701년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 701년이 그가 즉위했던 때라고 본다면 701년에 여러 사건이 생깁니다. 701년에 아수르 침공도 물리치게 되고,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을 맞이했다가 히스기야가 실수하게 되고, 또더큰 어려움은 중병이 생기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러시니까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15년 동안 더 연장시켜 주시게 되죠. 그럼 701년 때부터 15년을 더 살았다고 보면 그 앞에 제외했던 게 29년 중에 14년밖에 되지 않는데, BC 701년에 14년을 보태면 715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연대가 한 10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히스기야 연대를 해석하기가 어려운 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성경 기록의 오류라고 보아야 될 것인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성경에 대한 이해가 또 달라지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 오류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이 역사를 어떻게 연대를 해석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체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들의 연대가 제대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누구, 그다음부터 몇 년까지 누구, 이렇게 잘 맞지 않는 이유는 섭정왕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이 말년되면 나이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그 당시 수명이 짧았던 시대니까요. 이렇게 말년이 되게 되면 대체로 자기가 직접 통치하기보다는 다음 통치자가 될 우리로 말하는 왕세자라고 해야 될까요? 차기에 왕이 될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내세워서 통치하게 하고 기존의 왕은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지켜보는 그런 일을 그런 역사가 이 유대 왕국의 역사에 반복됐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역사도 말할 때그 앞에 아하스 왕이 긴 시간 동안 통치했는데 그 통치의 말년에는 대부분의 통치를 아들인 히스기야에게 위임하고 자기는 뒤에서 지켜보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BC 727년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섭정왕, 대리왕으로 통치를 시작했던 그해였다.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또 그렇게 보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그렇게 볼수 있는 이유가, 이 아수르, 이그 아하스 왕,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말년이 되면 거의 국내에 머물지 않고, 아수르 땅이었던 다메섹에 가서 오랫동안 거주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뭐, 지난번 일을 보았지만, 아수르의 신전들을 그려서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도 이렇게 고치라고 명령하고 했던 그런 기간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말년 기간을 이 아하스 왕이 북쪽에 있었던 다메섹에서 보내고 국내 정치는 아들에게 위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산정해 보면 이 대체적으로 이해가 될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정리를 해 보면은요. BC 727년에 섭정왕 대리왕이 됩니다. 그러다가 721년 즉위 6년 되었을 때 대리왕 6년 되었을 때 사마리아가 함락당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715년 BC 715년에 정식으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왕으로 정식으로 즉위를 하게 되었고 701년에 아수르의 사내리 왕에 침입해서 그걸 막아내고 중병 걸려서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고 15년 더 살다가 687년 BC에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연대기를 이렇게 잘 정돈하는 것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혼란이 없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대체로 이렇게 보시면 정식으로 왕으로 재위했던 기간이 29년이고 그 앞에는 아버지 아하스 왕이 북쪽에 있는 다메섹에 기거하는 동안에 국내 정치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성경에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고 함께 설명을 해서 다소 읽기에 혼란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보았을 때 701년을 기준으로 봐서 그때 중병 들었을 때니까요. 그 이전에 14년, 이후에 15년. 그렇게 해서 모두 29년 그의 통치 기간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대를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의 역사에 대한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의 구체적인 통치 기간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은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오늘 읽었던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는 히스기야 상의 전체의 중요한 요소들을 설명하면서 히스기야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그 생애에 대한 일종의 그 서론 부분과 같은 머리말과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새 역사를 만든 사람이다. 그걸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기도 어려웠고 올바른 정치를 하기도 어려웠던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환경이 많았는데 그걸 잘 극복하고 신앙의 정도를 걸으면서 좋은 시대를 만들었던 왕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선 가정적으로 보면 사람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의 영향이란 좋은 것만 영향받는 게 아니고 좋지 않는 것도 영향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할 때 예를 들어서 딸을 키우면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한테 절대 시집 안갈 거야. 그런데 나중에 데리고 오는 거 보면 비슷한 사람 데리고 올 때가 많아요. 그게 이제 익숙하단 말이죠. 눈에 익숙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감을 느껴서 그렇다고 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선배들이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젊은 시절에는 그 선배들 많이 비판을 하는데 자기가 막상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그 선배들이 하는 것 똑같이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 것들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거 욕하면서 배운다고 그럽니다. 저게 아닌데 그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욕을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것이 이 생각 속에 배어 있어서 위기가 되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특히 부모의 영향은 굉장히 자녀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영향이 나타날 수 있고 성장기의 영향이라고 하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면은요, 저희 아들이 영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 지 아이들을 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큰 애는 3살 때인가에 갔고 둘째는 1살 때인가 그렇게 아빠 딸을 영국으로 갔죠. 그 큰 애는 큰 손녀는 여기 있을 때 어린이집에 좀 다니면서 어린이집에도 좀 다니고 뭐 배꼽 인사하는 것도 배우고 한국 음식 먹는 것도 좀 하고 그러고 가고 둘째는 이 강보에 쌓여서 갔으니까 전혀 그런 경험이 없죠. 그래서 저 멕시코에 가서 이제 졸업 종학교 학기를 마치고 이제 아이들에게 뭐 잘했다 그러고 다 상 주잖아요. 요즘 뭐 우리나라도 아이 하나하나마다 다 상을 주잖아요. 상을 주는데 큰 애는 앞에 나와가지고 선생님 앞에 인사를 한국어로 꼬북 하고 그 선생님들이 어쩔 줄 몰라는 거 이게 처음 보는 풍경이니까 자기들도 막 어색하게 맞절을 하고 그러는데 둘째는 안 그래요. 와서 다 하고서 턱턱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 어려서 그 어린이집에서 배꼽 인사 배운 아이하고 안 배운 애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큰 애는 지 할머니가 밥을 내서 먹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도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된장국 좋아하고 좋아하는 둘째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가정의 영향을 많이 받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마련인데 그럼 이 히스기의 부모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히스기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남왕국 유다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우상숭배를 심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봤는데 무슨 뭐 바벨론의 무슨 신 가지고 오고 아수르의 무슨 신 가지고 오고 무슨 자식 제물 바치는 신도 가지고 오고 별별 좋은 거를 다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애니미즘, 토테미즘, 뭐 천체 숭배는 모든 걸 다 동원했던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거든요. 그런 환경 하에서 이 히스기야가 성장했단 말이죠. 거기다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민족의 자존심을 가지고 독립적인 그런 통치하지 못하고 항상 이 아수르에게 빌고 굴종하고 그런 사대주의 정책을 늘 추진해 오면서 그런 정치를 했던 사람인데 그런 아버지의 통치를 아들 히스기야가 젊은 시절에 다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 종교 정책이든지 국내 정책이든지 외교 정책이든지 다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머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어머니 스가랴의 딸 아비라는 이름을 가지는 스가랴의 딸이었다 그래요. 스가랴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생이 북왕국 어머니가 북왕국 태생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여러 왕비들 가운데 북왕국의 그 공주를 왕비로 맞이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하고 이 아하스의 왕비였던 스가랴가 대표적인 경우이죠. 그 둘 다 아주 북왕국의 종교나 사상이나 관습 이런 데 아주 물들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아들 히스기야를 바른 신앙으로 키울 수 있는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오늘 성경 말씀 설명하는 거 하면 다윗과 같이 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보고 듣고 배웠던 것은 어머니 아버지 다 믿음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듣고 그 영향받고 성장했을 터인데 그게 물들지 않고 성장하면서 독자적인 신앙을 형성하고 누구로부터 배웠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뭐 그 주변에 워낙 종교적인 사회였으니까 이 왕자에게 바른 신앙 가르쳐준 스승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배우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부정적인 그런 우상 숭배하고 이방의 문화에 물들어져 있고 사대주의 근성에 푹 빠져 있는 그런 것 따라가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 섬기면서 존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했다고 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 가운데 입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있는데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집에서 쫓겨납니다. 너는 기생의 아들이니까 우리 집에 있지 말라고 다른 형들이 쫓아냈는데 쫓겨나니까 어디 올 데 갈 데가 없어서 어디 가서 은거 생활하는데 온갖 잡류들이 다 모여들어서 함께 살았다 그러죠. 버려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그런데 그가 바르게 성장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사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지만 때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스스로의 결심과 각성을 통해서 그 환경을 넘어서는 신앙과 인격으로 자랄 수도 있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어려서 보고 배워왔던 환경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면 얼마든지 그것을 넘어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본능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그걸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29살 때, 25살 때 왕이 돼서 아주 젊었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다윗처럼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따르는 그런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극복해낸 좋은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환경, 국제정세라는 겁니다. 왕이 됐으니까 외교도 해야 되고 전쟁도 수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국제경세가 어려웠을 때인데 그 아버지는 위기를 아수르에게 굴복하면서 그 힘을 빌려가지고 나라의 안전을 지키려 했던 그런 좀 비겁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수르가 워낙 강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그런 사대주의 강력한 새로운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국제 질서였고 당시로서는 아수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맞춰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독자적인 노선을 걷습니다. 이런 것들 역시 그가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억지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앙에 굳게 서서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고 독립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하면서 아주 올곧은 정치를 해나갔던 그런 통치자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 히스기야를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에는 보시면 첫째 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3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고 진실하게 했다는 뜻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바른 방향으로 갔다는 뜻, 말 그대로 정직했다는 겁니다. 바른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 오히려 더 이 바른 방향으로 갔다는 데 더 액센트를 두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말 저 말 많고 뭐 왕이 됐으니까 주변에서 이런 노선 가야 됩니다. 저런 정책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국가 정책 하나를 두고 맞다 틀리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온갖 얘기들이 많아서 정말 홍수처럼 많은 이론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좌면우고하지 않고 바른 길로만 갔다. 그것이 히스기야의 첫 번째 장점으로 소개합니다. 그 다음 둘째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배격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구수도 안 되리 일컬었다. 네 가지예요. 첫째가 산당을 제거했다. 이 산당 제거는 아무도 못했던 겁니다. 솔로몬도 못했고 그 후에 어떤 왕도 하나님 보시기 정직 행하였다라고 하면서도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그것이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였어요. 감히 그걸 건드릴 생각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민간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었던 이스라엘 종교의 한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걸 감히 그걸 철거해내고 그걸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개혁적인 정책을 어느 왕도 진행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종교 안에 남아있는 비신앙적인 요소였습니다. 그것이 혼합주의의 통로가 되었고 온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그걸 끊어내는 겁니다. 누구도 못했던 이런 개혁적인 작업을 이 왕 히스기야가 시작합니다. 둘째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주상은 이것도 일종의 우상인데 부어 만든 것을 주상이라 그래요. 쇠물 같은 걸 부어서 이렇게 형상 만드는 것. 그것은 깨뜨리고 목상은 나무로 만드는 걸 찍어서 불태우고 이렇게 해서 모든 우상적인 요소 이방 종교들을 그 땅에서 다 철거해내고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청결하게 만드는 이 작업을 정치와 국가 경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추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노뱀을 부쉈다 그러는데 이 사건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불뱀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막 물어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달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만들었던 그 노뱀을 가나안 땅까지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유물처럼 보존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게 하신 것은 노뱀에서 무슨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총을 의미했는데 나중에 순종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고 이 노뱀만 신성시하게 되는 거죠. 그걸 마치 우상화해서 그 앞에서 분향하고 그게 신성한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게 됐는데 비록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유물이라 할지라도 그 전통을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우상화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해서 이 히스기야 시대 그걸 깨트려버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름하여 느우스단이라는 말은 노조각이다. 그런 노조각. 이건 쇳덩어리에 불과하다. 노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성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무슨 영험한 기운이 배어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노덩어리 노조각에 불과하다 해서 그것을 철거해냅니다. 이렇게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은 그동안에 감히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이런 산당을 없앤다든지 모세로부터 내려오던 것들을 깨트려서 를 부숴버린다든지 민간에 횡행했던 이런 여러 우상들을 다 철거해낸다든지 해서 완벽하게 영적인 개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이 땅 깨끗한 땅이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게 되는데 이런 일을 5절 말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소위 말해 전무후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의 왕들도 그렇게 못했고 이후의 왕들도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과감한 개혁을 하고 모든 우상들을 끊어내고 그 나라를 청결케 하는 이런 작업을 누구도 못했던 일인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의 특징을 6절 말씀에 여호와께 연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꼭 붙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께 연합했다는 말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했고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나간다는 생각을 굳게 하고 어떤 반대나 도전 앞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지켜나가는 그 신앙으로 일관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신앙 정신 국가 정책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 이루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했습니다.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는 말은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철저하게 속국에 위치해서 아수르의 보호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가장 강대국이었으니까요. 배반했다는 말은 그런 주종 관계를 끊어냈다는 겁니다. 조공 바치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죠. 그 독립국가로서의 유다 왕국의 위상을 회복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당시 아수르가 얼마나 센 나라였냐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721년에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715년에 정식으로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랬을 때니까 이 아수르의 기세라고 하는 것이 뭐 그 인근 지역에서 걷잡을 수 없이 누구도 감히 거기에 도전할 생각을 못했던 그런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있던 시기인데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 젊은 사람의 왕이 되더니 아수르에게 마주서서 덤벼들고 조공을 거절하고 독립국가로서의 노선을 걸으면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중심으로 굳게 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히스기야는 부모가 물려주었던 신앙적인 또는 가정적인 유산이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온전치 못했고 왕으로서의 채통이나 위엄도 외국에 굴종당하면서 손상되었고 이런 나라를 물려받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어리고 젊은 나이지만 당당하게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중심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은 끊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은 회복시켜 나가는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그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쌍두마차가 되어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이 히스기야 시대의 모습을 보시게 될 터인데 하나님 편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의 생애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함께 느끼시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그가 가졌던 이 중심, 젊은 지도자였지만 확신에 가득 차서 살았던 그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신앙, 하나님과 연합하기만을 소원했던 하나님 내 편이시고 나는 주님 편에 있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과 연합했던 신앙의 철저한 중심이 오늘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고 우리가 따라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런 신앙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